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꽉 채워서 주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셔서 우리 맡은 일들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하게 하시고 또 잘 마무리하고 뒤로 물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조아려 경배드리며 찬송드리며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예수 믿게 해준 것이 고마운지요. 오늘도 그 은혜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귀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저희가 대합니다. 때로는 딱딱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말씀 가슴에 잘 새기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예수 믿고 있는 이 분명한 사실 하나 붙들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세상 그슬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아이들 키우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사업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교회 섬기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죽음의 요단강도 겁없이 건너가는 우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한번 하십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몇 번 안 남았더라고요. 오는 금요일 날은 또 한번 쉬어야 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전도대회 때문에 한번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있는데 그 이제 오늘 그리고 앞으로 있는 두 번까지를 합쳐서 우리가 로마서를 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로마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요 잘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을 겁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뭐라고 정리를 합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보면 유대인도 이야기가 많고 율법 이야기도 많습니다. 왜 유대인과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분량이 많은가? 그 이유는 그 유대인들이 성경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메시아가 예수가 너희가 구약에서 그렇게도 쫓아다니고 이루려고 했던 거, 그래서 지금도 못 이루고 있는 그 구약을 다 완성한 분이라는 겁니다. 율법도 완성했고 제사 제도도 완성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이 걸쳐가지고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9장 처음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속에 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근심이 있는데 그건 성령 하나님도 아신다. 그게 뭡니까? 내 종족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내 종족이 믿음 생활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내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빨리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어디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어디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조상이 유대이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럼 마음으로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입으로 무엇을 시인해야 됩니까? 그게 10장 9절에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보실래요? 입으로 무엇을 시인해야 됩니까? 그럼 마음으로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럼 뭐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이제 10장 9절 10절 굉장히 유명한 성경구절이잖아요. 이 성경구절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유대인들 설명을 하려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걸 안 믿습니다. 지금도 자기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러고, 지금도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입으로 무엇을 시인합니까? 예수는 내 구주라. 그 다음에 무엇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드시고 다시 살리신 것, 그것을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예, 우리의 구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8장 28절로 가보시면 오늘 외워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8장 28절로 한번 가십니다.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외우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이방인에게도요, 이 은혜가 막 물결치듯이 막 파도치듯이 넘어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 얼마나 답답합니까? 가슴이 미어 터지는 거라.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으로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셨는가? 그게 이제 11장입니다. 한번 보십니다. 11장은 되도록이면 성경 그냥 그대로 합니다. 아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마음으로 믿으려고, 믿음이 생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준 거죠. 누가 성경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못 들었는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그들 귀로 스쳐갔는가? 그럴 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줬다는 겁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유대인입니다. 저희가 듣지 아니하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어요. 근데 듣지 못해서 그러면 믿음이 없는가? 그럴 때 아니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귀에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려줬는데도 여기에 무엇이 안 생겼다고요?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 이 사람들한테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완전히 버려서 이제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가? 그게 이제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는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성경들이 11장이 가득 차 있는 거 있잖아요. 하늘 아버지의 그 비밀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다른 성경보다도,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런 것하고는 종류가 다른 하나님의 그 하늘의 비밀들을 11장에 넣어놨습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간혹 이런 말씀 드렸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라디오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오! 이상하게 막 숫자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밤에 12시쯤 넘어가지고 입을 푹 뒤집어 쓰고, 그때는 뭐 CIA인지 어디인지 그런 거 듣다가 잡히면 뭐 가서 어디 뭐 아주 혼난다 그래가지고요. 입을 뒤집어 쓰고 불 딱 해놓고요. 뭐 백두산의 호랑이가 뭐 남산의 여우에게 뭐 보냅니다. 357 그리고 여자가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그럼 뭐 거기 막 나오면 그 우리는 숫자를 적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간첩들은 그 숫자 난수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숫자를 다 집어넣으면 거기 문장이 착돼 나오잖아요. 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다는 모르죠. 우리에 관한 그걸. 그런데 그 하나님에 관한 굉장히 폭넓은 이해가 11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다른 성경에도 많아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로마서에는 유대인이라는 말도 많고 이방인이라는 말도 많습니다. 그 관계를 하나님과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예수 믿는 유대인, 예수 믿는 이방인 이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니다. 11장 1절. 지금 유대인들이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풍성히 거쳐갔는데도 믿음이 안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안 생기면은 무엇을 못 받습니까? 구원을 못 받잖아요.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뭐라 그랬습니까? 버리셨느냐? 리젝트 했느냐? 완전히 버리셨는가? 사도 바울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누구 예를 듭니까? 거기 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 버리셨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저 유대인인데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들하고 막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막 싸우다가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막 도망을 가서 지쳐가지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왜 죽여주십시오 그럽니까? 저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 이제 하나님 섬긴 사람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을요? 7천을. 엘리야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다 버리셨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도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뭐라고요?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엘리야 사건 모르느냐? 자기가 이렇게 막 죽여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덤태기 씌워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그렇게 수하듯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사람 머리로는 상상도 할 수 있고 생각도 못하지만 7천명을 남겨놓았다고 그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다 버리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remnant,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큰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을 때도요. 그게 남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꼭꼭 이렇게 숨겨놓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아시겠죠? 지금 제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장 중에 하나라 그러나 하면요. 한번 쭉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제가 오늘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볼 텐데요. 그리고 성경 보시면서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느 정도 살아있나 그러면 이 지금 11장을 보면 유대인들을 끊어버릴 정도로 유대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내쳐버릴 정도로 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보십니다. 3절. 엘리야가 뭐라 그랬나 하면은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저만 남았다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십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내가 나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구원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7천명을 남겨놓았다. 무슨 얘기하느냐? 니만 남았다고?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를 봐라. 나도 유대인이지 않느냐? 사도 바울요. 그리고 엘리야 시대 때 봐라. 하나 남았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숨겨놓으셨더라. 지금도 유대인들이 안 믿는 것 같지만 이 글을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겨놓은 사람들은 소수고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님께서 가르쳐줘서 이제 기록한 겁니다. 4절.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4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요? 7천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5절. 그런즉 그때처럼 이와 같이 그때도 한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럴 때 7천을 남겨두었듯이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무엇으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어떤 자가? 남은 자가 있느냐. 이거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인에게. 이방인들은 지금 막 물결처럼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우리 민족 어떡합니까? 우리 민족은 버리셨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유대인들 속에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들 속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무엇으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 은혜 그러면 우리가 내놓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도 하나님 저 이렇게 살다가 잘 살다 왔죠. 이렇게 내놓을 게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늘 십자가 붙들고 주님 은혜 고마워서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 우리는 죄덩어리라 구원함을 받았지만 일주일 내내 나가 살면서 실수 덩어리고요. 우리끼리 있으면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럴 때 저 왔습니다 이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7절.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못 구했잖아요. 구약에서 막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의의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얻었고 또 어떤 자?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진다. 그러니까 여기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약에서 얘기하는 남은 자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악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 구원하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몇 명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규모인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믿음이 안 생겨서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대로 남겨놨습니다. 이제 이게 숙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사랑하시면 왜 그렇게 완악한 채로 남겨놨을까? 지금부터 이제 또 한번 잘 보십시오.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 로마서를 쓰는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전해지는데도 이 유대인들은요 혼미한 심령과 그 예수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인데 그걸 알게 해주셔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우리는 원래 저주의 백성이고 원래 진노의 자녀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딱 붙드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예 그렇게 버려놨습니다. 예수님 모른다 그럴 때 그냥 모른 채로 내버려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제 보십니다. 9절.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그치는 것과 보홍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왔으면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으면 그 메시아를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신약 성경이 쓰여져서 제일 이제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 순서대로 했을 때 그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러고 막 등장한 사람은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나귀 타고 왔는 동방의 박사들이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러고 막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그 땅에 왔는데 구약에서 그렇게도 막 예언을 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귀를 다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한번 보십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실까지 실족하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나보라는 겁니다. 나 유대인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어떻게 해요? 남겨놓은 자. 남겨놓은 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남겨놓은 자. 남은 자. 남은 자. 하나님이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북에 남은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는 물증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난수표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북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갔었거든요. 지금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이북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 남은 자를 언제 씁니까? 하나님께 쓰실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제시대 때도요,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늘 남은 자가 하나님께서는 있습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 저도 죽여주시죠. 이렇게 나갈 때 아니라는 겁니다. 야, 내가 나를 위해서 7천을 남겨놓은. 그 한번 보십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완전히 끊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버려둬서 실족하게 하는데 그들이 넘어지고 실족하기 때문에 이상한 현상이 이 지구상에 하나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귀가 어둡고 눈이 어려워서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이 땅에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11절 뒷부분.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에게 갑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보십시오.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 나에게 온 거예요. 나에게, 우리에게 이르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 그러고 막 이러니까 누가 시기하고 누가 쟤들 왜 저래? 누가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방인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막 시기를 하는 그런 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네모로 한번 쳐놓으십시오. 이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지금 밖에 공기 들어오게 하는데 혹시 추우세요? 예, 괜찮죠? 예, 예. 에어컨까지는 틀 필요가 없어서 그냥 밖에 공기 들어오게 합니다. 밖에 공기 들어올 때 아주 이렇게 호흡도 막 하시면서 성경 말씀도 넣으시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건강에도 좋고 또 성경 공부하는 데도 좋습니다. 정신이 맑아야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12절 잘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리젝트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완전히 리젝트 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소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나를 리젝트 시켰는 그게 12절.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요게 이제 지금까지잖아요. 그쵸? 지금까지.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충만함이 뭡니까? 예수 믿는 대로 막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저들이 남은 자를 제외하고는 다 예수를 안 믿습니다. 남은 자만 제외하고 예수를 안 믿는데도 이방에 그렇게 큰 은혜가 임하고 이방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물결이 갔는데 저들이 충만하게 은혜를 받으면 저들이 남은 자만 있고 나머지는 다 버림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이방인들이 큰 은혜를 받는데 저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충만하게 되면은 그때 이방인들이 받을 은혜는 얼마나 더 크겠느냐 이야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고 하는데 이렇게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일부가 남은 자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마음이 강팍해서 버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일부만 남아있고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 이방에 그렇게도 큰 복이 되었는데 큰 은혜가 넘쳤는데 저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때는 얼마나 충만한 은혜가 있겠느냐 이게 12절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12절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참 사실 유대인들 우리 유대인들 경제활동 같이 하면서 참 욕할 것도 많죠. 그렇죠? 유대인들 참 뭐 칭찬 못 듣더라도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지금 그들의 마음 상태가 너무너무 가라잖아요. 왜요? 지금 뭐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그런 영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감격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메시아를 진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온 세상이 받게 되는 그 은혜는 얼마나 많을 거냐는 겁니다. 가까이 혹시 유대인 아는 사람이 있거나 친구가 있으면 그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뭐 샘, 하나님 그 모지즈, 하나님 그 데이비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지금 부른 이름은 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렇죠? 샘은 샘웨어,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다윗, 뭐 에이브라함, 우리 옆집에는 아론인가 누군가 뭐 사는 것 같고 뭐 할 때는 그렇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12절은 잘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묵상 많이 하기 바랍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려. 하물며 저희가 충만하게 돌아왔을 때 얼마나 세상에는 은혜가 넘치겠는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 모든 역사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자기들이 옛날에는 개처럼 취급했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준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후회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구원의 그냥 계획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하고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 은혜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어려워요? 안 어렵죠? 제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안 어려울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11장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가장 이해 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을 11장을 잘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요. 신구약 크게 폭을 넓히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이방인은 예수 믿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찬송만 해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요. 주님만 생각해도 막 감격스러운 겁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어떻게 해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들 전도해서 막 예수 믿으면 그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 한구석에는 내 종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내 죽을 때까지 있다는 겁니다. 14절. 이는 곧 내 누구를요?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모하려 함이라 구원하려 함. 이방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네. 쟤들이 뭐야? 어떤 사람들은 막 시기하고 배척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연구를 하고 물어보고 들어보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소수라도 구원을 하기를 원한다고 그럽니다. 15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이 저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 그랬잖아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에 무엇이 됩니까?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죽은 데서 살아나는 것하고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거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십시오. 16절. 16절은 구약에 있는 사상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어떠한 적? 거룩한 적. 성도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곡식이 나면 그 중에 제일 첫난 곡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 다 바치면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난 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게 같은 사상으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거룩하게 드립니다. 그러면 떼낸 그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그것 가지고 떡도 만들고 그거 가지고 밥을 만들어도 그게 뭡니까? 그러면 다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모두 거룩하다고요? 가지도 그러하니라 거룩하니라. 지금부터 이제 뿌리하고 가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곡식이 있으면 첫 곡식을 내놓으면 이게 거룩할 때는 나머지가 다 거룩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하고 이방인하고 하나님하고 이 설명을 합니다. 지금 뿌리가 거룩하면은 가지도 어떻다고요?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에 비유해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물을 올리잖아요. 그럼 물을 올리면 가지들이 참 그 물을 빨아먹고 살잖아요. 그죠? 이게 유대인 한 민족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지 중 하나를 찍어냅니다. 가지 중 하나를 찍어내고는 도저히 이 나무에 붙여서는 안 되는 다른 아주 이게 아주 이상한 열매 맺는 나쁜 열매 맺는 그것을 거기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뭐라 그러죠? 접붙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갖다 붙였더니 여기에서 나는 가지에서 열리는 게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게 열리는 거예요. 좋은 게. 그러면 이 가지에 좋은 거 열리는 사람들이 원래 있던 가지들을 욕하고 그러면 되냐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뿌리를 보면은 그 뿌리는 원래 있던 것들을 먹여 살리던 그 뿌리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농사 짓는 사람 잘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시골에서 감나무 접붙여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감나무 접붙일 때 뭐 가지고 접붙입니까? 저 들에 있는 뭐라 그러더? 한국에서는 그 왜 하여튼 동그랗게 이렇게 열린 아주 볼품 없는 겁니다. 그걸 갖다 꼽으면요, 거기서 감이 주렁주렁주렁 열리거든요. 지금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십니다. 18절,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아까 그 나무에 가지 얼마를 이렇게 하나님이 꺾어냈습니다. 꺾였는데, 그건 이제 진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무엇이 됐습니까?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어가지고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완악하고 눈이 아주 혼미하고 영적으로 한 그를 끊어내 버리고 거기에 이방인들을 갖다가 턱 갖다 붙였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원래 뿌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 딱 갖다 붙였더니 밑에서 올라오는 그 진액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18절. 그래서 이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아가지고 이제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래서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그 가지는 뭡니까? 끊어져 나간 유대인들의 가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거기 접붙임을 받아서 막 열매를 맺었다고 아이고 이 나쁜 놈들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잘 보면 그 뿌리라는 거는 원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있던 그 뿌리라는 겁니다. 구약의 그 뿌리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 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믿은 이방인이 유대인들 예수와 믿는다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19. 그러면 내 말이 이방인들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온 것은 나로 어떻게 해요?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쳐낸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려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쳐놓고 우리를 거기다 붙여놨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감사가 되고 그렇게 하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다 하는 거잖아요.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꺾이우고 하나님께서 꺾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거기 서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으니까 무슨 마음을 품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유대인들 손가락질하고 유대인들 하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뿌리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들 고마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얼른 한번 보십니다. 21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하나님 말 안 듣고 믿음 안 가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끼지 아니하고 다 꺾어버렸습니다.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즉 너도 뭐라고요? 아끼지 아니하시라. 참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도 믿음 안 갖고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걸 끊어버렸는데, 그리고 너희를 붙여놨는데 원 가지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셨는데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면 너희들이야?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22.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23.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그 유대인들도 믿지 않는데 거하면 꺾여버리지만 믿는데 거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밑에서 그냥 올라오던 그 줄기의 끝을 그냥 받아서 은혜를 받게 한다는 거죠. 그게 23절입니다. 23절.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저희도 믿으면 이런 뜻이잖아요.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음이라?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이스라엘에 관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참 유대 민족만 독특하게 로마서 9, 10, 11장에 세 장을 할애해가지고 구원에 관한 문제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24.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 적.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를 이 원래 좋은 데다 접붙이려고 그러면 원래 있던 데 찍어야 되잖아요. 거기 세력에서 좋은 데 가짜 접붙였으니까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 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얻으려. 지금 저들이 믿질 않아서 그렇지 믿어서 돌아오면은 그 뿌리에 그 가지를 갖다 대면 얼마나 이들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냐는 겁니다. 성도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 사람이 9장 1절에서 얘기하던 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 백성은 어떻게 되나?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그래서 25, 26절도 네모를 한번 잘 쳐놔보십시오. 제가 좀 더워서 옷 좀 벗겠습니다. 저만 더워요? 에어컨 틀어요? 25. 성도님들, 로마서 11장이 좀 딱딱해 보여요. 잘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유대인들도 지금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다른 성경을 보면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25.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무엇을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니. 사도 바울 편지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니. 이렇게 부정같이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는데, 그때는 어떨 때입니까? 굉장히 강조할 때입니다.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 비밀이 뭡니까? 지금 유대인들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들. 이 비밀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던 사람들, 이방인 우상 숭배하던 그 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다 완악한 대로 버려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떡합니까?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부른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성경구절 한번 주실래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관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이 저희는 유대인들입니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아멘.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더러는 완악한 채로 이렇게 버려놔버렸습니다. 버려놨더니 저 예루살렘 다 뺏겨가지고 지금 아랍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되면 회복이 예루살렘 그 지리적인 예루살렘이 회복되는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은요.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의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밟히리라.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밟히고 있습니까? 안 밟히고 있습니까? 밟히고 있죠. 지금 언제까지 밟힙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여기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는 게 뭡니까?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하나님만. 그러니까 살아가신 성도들인데 그 때가 차가는 게 지금은 거의 다 왔다라고 저도 느끼고 학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언젠가는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26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 들어오면 이제 그 큰 비밀 하나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참 이거 온 이스라엘 그럴 때 이 온 해석 가지고 지금 막 학자들이 지금 뒤타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냐? 막 이렇게 하고 아니지 아니지 다 구원받을 수가 없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 온이야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대로 그냥 보십시오. 그냥 제가 그냥 신구약을 이해하는 대로 그냥 유대인들이 총은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지금 완악해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싹 다 이제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이게 25절, 26절, 그 다음에 11장 말씀 이렇게 잘 보시면 세상 돌아가는 큰 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게 자기 백성들을 눈여겨보시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십니다. 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어디에서 옵니까? 시온에서. 이거는 뭐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왔잖아요. 27.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무엇이요?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뭐 됐습니까? 원수입니다. 복음 때문에 저 유대인들 다 이렇게 배척해서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게 원수예요. 그런데 조상으로 치면은 그 사람들이 뿌리입니다.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그 사람들은 뿌리를 보고 조상들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 봐라. 나 같은 사람도 구원시켜주지 않느냐.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28, 29. 그래서요 하나님이 저 바보 같은 이방인들 불러가지고 후회 안 하실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무엇에는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네, 후회하시면 유대인들 버리고 이방인들 지금 막 불러들이는 이거 후회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 우리는 옛날에는 하나님 모르던 족속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이제 찰 때까지 이방인들을 막 부르는 겁니다. 이 나라 전화해서 막 불러가는 겁니다. 참 대단히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30절. 너희가 전에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이제는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순종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몰랐죠.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는 무엇을 입었습니까? 궁휼을. 근데 이제는 궁휼을 얻었다.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게 이스라엘이 왜 끊어져 나갔습니까? 하나님이 나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하나님께 순종치를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보냈는데도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는 너희가 궁휼함을 얻었다. 참 전에는 이제는 설명을 할 때 그 앞에 뭐를 붙여놨습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 31, 32, 31.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무엇으로 궁을려 이제 저희도 궁휼을. 참 재미나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순종 안 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궁휼이 맺는데 이제는 너희의 궁휼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궁휼이 이제 임하는 그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33.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이게 그냥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문장만 딱 떼서 이렇게 설교할 때도 있잖아요. 이게 왜 나왔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 이방에 관한 이야기, 접붙이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막 하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고 풍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스러운지 이제 그 얘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하고 이방인들을 불러주시고 다시 유대인들을 다시 부를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충만하게 채울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서 34. 누가 주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사랑하신 성도들,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에 관한 그 비밀을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다 하나님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36절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할 때 36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 from, 주로부터 나왔고 또 주로 말림에 안고 또 어떻게 해요? 주에게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11장을 매듭을 짓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렇게 11장을 이렇게 매듭 짓는 이유는 아직도 사도 바울도 그 다른 부분들은 자기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다 진행시키시다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이런 의미가 같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세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어떻게 해요?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이론적인 부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딱 끝을 냅니다. 그럼 12장부터는 뭡니까? 12장부터는 라이프예요. 생활이에요.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그 국률하심을 체험했느냐? 그러면 세상 나가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그게 이제 12장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커피 마시고요. 또 성도의 교제를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또 우리 조금 쉬시고 우리 12장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로마서를 또 한번 또 바라볼지 또 마음속에는 없었지만은 귀한 계획들을 주셔서 또 성경대학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만큼 이해하며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11장을 잘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유대인을 향한 마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드린 그 마음 다시 한번 잘 정돈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을 끊어내면서까지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쉬면서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잠시 쉬면서 또 아름답게 또 우리 휴식을 취합니다. 하나님, 이 휴식 시간도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많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성도들을 서로 알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그 가정 강건하게 하시고 하시는 사업에 주님의 복으로 더해 주시고 하나님 두 자녀 잘 키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두 자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기도하면서 가는 그 길에 하나님 그 자녀들 때문에 복받는 사람들 많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로마서 12장 얼른 보겠습니다. 불 켜주시고요. 11장까지 우리 정리된 것들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제일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서, 그거를 신앙 용어로는 경륜이라고 그럽니다. 하여튼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뽑았다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죄를 짊어지시고 난 뒤에는 유대인들이 그 은혜에서 떠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방인의 사도된 바울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로마서 9장, 10장, 몇 장요? 11장, 이렇게 세 장을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 주옥 같은 성경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은 당분간 어느 정도 이 남은 자만 남겨놓고 다 완악하게 만들고 이방인들이 막 차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막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던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지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실까? 그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후회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제 12장부터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제 빨리 한번 보십니다. 12장 1절 2절 우리 잘 아는 성경이잖아요. 일단 1절 2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12장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실제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압니다. 디테일하게 8장, 9장, 11장 이런 거는 조금 정리가 덜 돼 있다 치더라도 어떻게 구원받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지 이걸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12장부터예요.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믿어서. 그럼 예수 믿는다 그럴 때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신 거를 믿는 거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다 되는데 문제가 뭡니까? 일상생활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당을 떠나서 예배드리고 난 뒤에 이게 안 되니까 진짜 욕을 많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차원을 이렇게 이론적인 차원이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기보다는 믿음 생활을 그리고 나를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구약에서는요, 제물들은 살아있는 제물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안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습니까? 죽여서 드렸습니다. 안수, 살아있는 녀석을 안수해서 내 죄를 다 거기다 전가를 시키면 반드시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반드시 죽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믿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을 띠고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삽니까? 우리는 산제물이라. 성도님들 산제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어떤 제물입니까? 우리는 산제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희 몸을 머리나 생각이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인 거예요. 세상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제물로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나쁜 생각해서 막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것이 12장에 쫙 있으니까요.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묵상은 집에 가서 하시고 내가 안 되는 거 집에 가서 체크하셔가지고 고치시고 여기서 뭐 길게 한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요.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우리 살아서 움직이는 데는 다 예배인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시고 성도 여러분들 가게 나가셔서 손님을 받습니다.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예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우리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들은 산 예배라고 얘기하고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고 우리 막 본받고 따라가는 게 우리도 모르게 막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본받지 말고 집에 가서 묵상하시고 잘 보십시오.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해야 되는 거 하는 거 있으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끊어버리시면 됩니다. 내가 안 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원래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는 묵상하셔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내 하는 행동을 성경으로 비춰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으면 다 끊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저 시계를 보고 하겠습니다. 제 시계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시계가 지금 한 3분쯤 늦으니까요. 저 시계를 가지고 3절 보십시오. 참 좋은 성경 말씀이에요. 이 12장부터 빡빡 들어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거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교회. 그 사람 초신자예요. 우리는 오래 믿었습니다. 그 사람을 못 들고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집에 가셔가지고 매일 성경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막 나가면요, 이 사람 질려가지고 옆에 같이 안 있으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요 작은 믿음 가운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면 오래 믿은 사람이 다 들어주고.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나도 옛날에 믿음이 없을 때는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믿음이 이마탄 양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을 막 접근해서 막 같이 이렇게 하면요,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저랑 따라 하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예, 그리고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은 품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신 것 그 범위 내에서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그렇게 나가시고.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손발, 입, 귀, 머리 뭐 이런 거요.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다 기능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이 다른데 그걸 보면서 시샘하거나 그거를 너무 부러워가지고 욕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기능 다른 거는 다 기능 따로 나오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무엇이요? 은사가 각각, 예, 다르니.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각각 다르니. 각각 다르니. 다 다릅니다. 교회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부엌에 일 보면 막 후다닥 후다닥 들어가서 막 일하는 분이 계시죠. 어떤 분은 찬양대 한다 그러면 여기 가서 막 하는 분 계시죠. 찬양대 하는 분이 부엌에 있는 분, 왜 와서 찬양대를 안 도우지? 이렇게 좋은 거를. 부엌에 있는 사람은, 아니 뭐 해? 우리만 땀만 흘리는 거야? 성가 연습만 하면 다야? 교회는 이렇게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그 속에서 친구 사귀어서 닦으면서, 씻기 닦으면서, 이거 뭐 주님 오실 때가 줄창 닦더라도 뭐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닦고요. 성가 연습, 찬양 연습하는 분들은 그 속에서 그 은사 받은 대로, 교회는 그게 없으면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욕도 하고, 막 싫어도 하고, 뒷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맡은 일 열심히 하고요. 옆혼, 그 은행, 믿음의 분량대로 하고 있거니 생각하면 됩니다. 믿음이 조금 적은 분들은 이것저것 다 못 하잖아요. 그게 눈에 가시처럼 들어와서 이걸 이야기하면 자기도 손해라. 산 재물이 돌아다니면서 욕만 하고 돌아다니는 게 이게 좋겠어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들입니다. 보십시오. 6절.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모대로,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도 분수대로, 분수대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에 분수대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요게 사람 이름으로 된 거 있죠, 그죠? 요게 바나바잖아요, 그죠? 바나바. 바나바가 권위자잖아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 이게 바나바면, 권위하는 자면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로 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잘 묵상하십시오. 형제를 모하여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열심히 섬기는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저랑 따라 하십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이거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한두 번은 열심히 할 수 있죠. 꾸준히 열심히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신앙생활 할 때는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랑 따라 하십니다. 꾸준히. 꾸준히. 한두 번은 된다니까.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와, 그럼 왜 저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막 걷어붙이면서 하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가면 식잖아요. 그렇게 말고 그냥 꾸준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12절. 즐거워하는데 무엇 중에 즐거워합니까? 소망 중에. 그래서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어떻게 해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다른 성경 보면은 손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손대접하기. 손대접하기. 예, 우리 성도님들 잘 하시더라고. 근데 이런 것들 잘 이렇게 메모하셨다가 그거 하나하나 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통로예요. 은혜 주시는 방편입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14절부터는 어려워요. 문장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모아라? 되던가요? 핍박하는 자 있으면 샹 이렇게 나오고 뒤 돌아서 가지고 막 부부끼리만 하는 얘기들 있을 수 있잖아요. 자동차 밖으로 벗어나가면 내 체면이 구기고 막 이상한 그런 것들. 근데 성경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고? 축복하라. 그게 이게 성경 말씀도 잘 보면요. 재밌고 즐거워요. 내가 안 되는 거지만 이걸 막 후려 치려고 그러고 막 이러려고 그러면 기분 나쁘고 이상한데 웃으면서 가만 보면 우리 다 해당되잖아요. 해당 안 된 사람 있어요? 핍박하는 사람, 사랑이 가고 이런 사람 있어요? 그 이상하지, 그러면. 사람이면 그거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성경에 기록해놨죠. 그게 안 되니까. 보십시오. 핍박하는 자를 모아라, 축복하라.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를 뒤에서 험담하고 욕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축복하는 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으면 잘 기억하셨다가 딱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얼른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하나님 그 집 답답한 게 있는 모양인데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수준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15절 옆에 즐거워하는 사람 있으면 즐거워하고 상식이에요. 우는 사람 있으면 함께 울라. 옆에 우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서 으하하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이 상식적인 얘기를 써놨는데 어떨 때는 그것도 우리가 잘 안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그 다음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지 말고?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사회, 우리 공동체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섞여 있는 데서 내가 높은 마음을 품으면 다른 사람이 다 낮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다 내 눈에 차질 않습니다. 그 신앙생활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못 한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네가 그렇게 낮게 보는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 사람에게도 담아 놨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그 사람이 훨씬 높을 수도 있습니다. 뭐 세상적인 거로는 자기가 높을지 모르지만은 이 영적이나 도덕적이나 다른 모든 걸 펼쳐놓고 볼 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성경 그렇게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예. 그래서 다 사람을 다 품으십시오. 그리고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무엇을 갚지 말고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무엇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너무 중요합니다. 네모칠 수 있으면 네모치시고 하여튼 하이라이트를 18절에 쳐놓으십시오. 우리 한인동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 하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한번 이루어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라? 예, 평화하라. 피스, 샬롬.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뭐 내 친구나 좋아하는 사람은 뭐 이건 뭐 가만 내버려둬도 평화하죠. 근데 싫은 사람, 내 눈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If it is possible, 가능하면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라? 화평하라.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평화하라. 예. 미워하고 원수가 있으면 하나님께 그냥 맡기십시오. 그게 19절입니다. 설명도 안 해도 다 아시는 것들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뭐 하지 말고? 갚지 말고, 진노하시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 생활을 그냥 하는 겁니다. 내 에너지를 거기다 다 뽑아버리면요. 이건 진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2장은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로마서 12장의 근거가 뭡니까? 1장부터 11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20절. 잘 보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해요? 먹이고. 아이고 원수는 먹이로 가까이도 못 가는데 어떡하라고. 성도는 내 원수 가까이 갈 수 있던가요? 그 사람도 신경 걸어서 화를 내는데.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가 줄이면 가서 먹이라고 그럽니다. 목이 마르면 가서 물을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잘 안 되시겠지만은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집에 가셔서 이를 악물고 묵상하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선이에요. 제가 지금 입을 악물고 그랬습니다. 이거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거든요. 우리는 악이나 나에게 뭐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걸 이겨보려고 악으로 갚으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어떻게 해요? 갚으라가 아니라 이기라.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하시고요.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 두 주 동안 12장, 1장부터 11장까지는 대충 아신다니까. 12장이 나오는 내용들 굉장히 많은데 다 이렇게 두 주 동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두 주 뒤에 이 자리에 모일 때는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인으로서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2장을 참 짧은 시간에 살펴봤지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은 이런 면에서 어떤 분은 저런 면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깨닫게 하시고 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깨달아진 말씀 때문에 우리가 더 신앙이 성숙되고 깨달아진 말씀 때문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칭찬받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